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쭉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드나드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 그 중에 마리아라는 그 자매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주님께 향유로 부었던 그 여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여인 마리아, 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 마르다가 좀 성격이 다르죠. 마르다는 그냥 일로 분주했던 여인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한 것들도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다른 일들이 바빠가지고, 주의 종들까지도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말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랑하신 사람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봐도 어떤 관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에게 할 계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이웃에게 할 것을 열심히 행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했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병이 들 때 뭐 하지 말들이 많죠. 왜 병이 들었느냐.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무슨 병이 놓여 있을 경우에, 어떤 사람 앞에 병이 놓여 있을 경우에 이게 뭐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주셨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병이 들렸죠.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병은 죽기는 죽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미리. 그렇잖아요.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인데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을 것 아시고 살아날 때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여러 군데 있죠. 죽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소녀가 회당장에 있던 소녀가 죽었을 때 주님이 가서 달리다굼 그래가지고 일으키셨죠? 달리다굼 일으켜가지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회복되는 기간이 없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인성 과부가 과부가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프면서 상의가 나가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아들을 살려준 적도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참 대우를 받고 결국 나중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혼이 그 몸에 돌아오기를 간구했다고 그러죠. 혼이 몸에 들어오기를 간구했을 때 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이 부활은 엄격하면 우리가 받을 그 부활하고 다르죠.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은 우리 영과 혼이 새 몸을 입는 거죠. 새 몸을 입는 건데 지금 여기 나사로라든가 옛날에 뭐 엘리야가 살려준 그 아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수넴 여인 아들이라든가 엘리사가 살려준 또 그다음에 뭐 나인성 과부 또 어떤 소녀 회당장의 딸 소녀가 산 거 이런 것들은 이 썩을 육신 안에서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또 죽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뭔가 하면은 혼이 들어왔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영과 혼이죠. 다만 우리가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다시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왜? 영혼은 안 죽으니까. 그걸 입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삼층천에 가서 다 보고 왔죠. 그리고 다시 혼이 몸에 들어간 거예요. 몸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이건 알죠. 불신자들은 알죠. 자기네 조상이 뭐 죽은 혼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나잖아요. 사실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없는데. 심지어 뭐 기독교에서도 뭐 죽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뭐, 귀신 돼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120살까지 될 때까지는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제는, 육신을 떠나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참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아직 웃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새 남매는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데가 편하잖아요. 많이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를 배척하는 데 가면 이게 가시방석 같아. 벌써 이게 분위기만 봐도 알고 이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나를 반대하는 곳은 가기도 싫어요. 가기도 싫고 가도 막 그냥 답답하고 그래. 그러나 나를 알고 말 안 해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서로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아마 그래서 거기 자주 가셨던 것 같아. 근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가 병들었던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게 사람 생각하고 다를 경우가 있죠. 이틀을 더 머물었다. 사랑하는 사람 같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로 다시 가자고 그랬어요. 유대로. 아예 그냥 더 멀리 가자고 그랬어요. 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그때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8절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고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리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일보다도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요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에 다 전념하는 사람은 환경이라든가 무슨 여건을 보지 않고 하는데 주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사람은 환경에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런 일이 말이 많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주님과 제자들의 그 관점이 달랐어요. 주님은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그런 거고 제자들은 돌로 치려는 유대인만 생각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려는 주님의 일은 아예 그들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뭔지도 몰랐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물론 안 오셨지만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구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낮이 12시간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시간은요. 밤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12시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낮은 아침 6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녁 6시까지예요. 그걸 낮이라고 해요. 응?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아, 그걸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아,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어? 결국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의 빛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낮에 걸어 다니는 동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염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빛이고 천국이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랬다. 사탄 숭배하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광고하니까 막 성도들이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아,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지. 주님은 저기 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이곳이 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에 가서 성교하는 분들이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보통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편한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냥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가시려던 곳으로 제자들을 보냈다고 해서 둘째. 주님이 가시려는 곳. 우리가 멕시코로 갈 때도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빛을 보고 기쁨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교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낮에는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사역을 방해할 것은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역이 끝나면 데려갈 수 있죠.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되죠. 주님이 늦게 오시면.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가는 방법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가 뭐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이 땅을 보면 얼마나 들어. 옛날에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한국에서 전도자로 일하는 평생 농부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 되는 거 김영길 집사라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믿지도 않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갑자기 눈을 바짝 뜨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여기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는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고통치도록 또 돌아가셨다는 거야. 저희 가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지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0에서 12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데가 못 됐다고 그랬어요. 옛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산으로 유리하면서 토굴에 거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니면서도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세상 그 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도 골치만 아픈 거예요. 미국 보세요. 페이먼트 걱정하랴? 얼마나 골치 아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유카탄 갔던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집사님 돈도 좀 많고 그런 집사님인데도 아이고 여기와 살고 싶다고. 골치가 아픈 거야. 매달 페이먼트 하고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돈 맥히면은 골치가 아프잖아요. 좀 늦게 들어오면 골치.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들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여러 번 그래. 왜? 나 혼자는 그러고 싶어요. 나 혼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죠. 주님의 일을 하고서 가야 되니까. 관심은 뭐죠? 이 땅에 있는 거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산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이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어디 믿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성령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의 생각은 이 땅에 와 계시는 이유가 참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니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거를 증거하고 책망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를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심판받은 마귀 따라가지 말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정말 의로워져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나오죠. 그렇죠? 성령님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그걸 먼저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이 오히려 20살 뿐이었는데 내가 썩을 거 생각하고 막 걱정하자는 점점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요, 그 힘든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다 보면 점점 늪으로 빠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나는 지옥은 안 가죠.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평강이 오면서 앞에는 문제들이 문제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문제라는 게 이게 다가오는데 빛이 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어둠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깜깜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다닐 때는 항상 좋았죠. 그렇죠? 주님이 밤에 기도하시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주님이 없을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 11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고 하시니 성도들이 죽은 것을 항상 잠들었다고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도들이 죽었을 때는 잔다고 그래. 죽은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육신이죠. 안에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까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27장 51절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죽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품.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홍포병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흘려지니까 안에 양심이 씻어지고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몸까지 부활해서 그들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홍포빈 부자가 있던 지옥과 그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지옥은 아직 있죠. 옛날에는 아브라함 품과 지옥이 같이 맛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서로 맛보고 있었는데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니까 지옥은 이제 혼자고 보지도 못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요. 비어있다고 해요. 땅속에 있는 그렇지. 아브라함의 품은.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5장에. 5장, 한번 10절 봅시다. 5장 10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라. 깨든지 차든지. 자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깨는 건 뭐야? 부활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예수께서 피를 흘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이미 올라갔죠. 영혼은 올라갔지만 몸은 썩어 있죠.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이 내려와가지고 그 몸을, 새 몸을 입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봅시다. 거기 그 말씀이 나와요.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데려오신다는 얘기에 주님이 오실 때, 에? 그렇죠? 뭘 데려와요? 영혼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일어나면서 새 몸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혼을 싸는 거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이 변하면서 안에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몸이 변하는 거죠. 죽음은 나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확률이 큽니다. 저는 항상 죽는 것도 고통일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싹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 때는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됩니다. 끊임없이 돼요. 언제인지 몰라도. 때와시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렇다 이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 말씀이.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주님은 안 보고도 알았죠? 하나님이니까 안 보고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지는 미리 아신 거죠. 죽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아주 용감하죠 도마는. 응? 죽으러 가자. 의심도 많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용감할 때가 있어요. 또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베드로하고 좀 비슷해. 여기 보면요. 의심 많은 사람이 용감할 때 되게 용감해요. 그러다 나중에 쓰러져 버리지. 예? 예, 그러니까 은근하게 믿어야 돼요. 은근하게.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성경이 다 예언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에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죠? 넷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호흡 있는 생물을 창조해요. 생명체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서 3장 확인해봐요. 베드로서 3장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새로워집니다. 아는 말씀도. 응? 베드로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다 이거죠. 어떨 때는 천년이 하루가 될 때도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 그렇죠?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넷째 날에 생물을 창조했다. 어?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넷째 날이다.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죠? 나흘이. 그렇죠? 어? 나흘이 지났다. 왜 해필이면 나흘이 지났을 때 살렸을까? 그리고 나흘 뭐 사흘 이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에 나흘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틀을 더 머물 여유도 없죠.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엿새 후에 이틀 후에 뭐 3일 만에 셋째 날에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고 우리 복음도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 위해 죽으시고 장사든지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사는 왜 셋째 날이 꼭 들어가야 돼 복음이냐 말이야. 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어? 뜻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 어?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넷째 날이 됐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 이것은 바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인류 역사를 볼 때,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잖아요. 사망이 와가지고,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4,000년 동안.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이게 천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윗 때가 BC 1000년쯤 되고, 아브라함이 BC 2000년쯤 되고, 그 다음에 노아. 이래가지고, 딱딱, 나흘 같이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흘이 지났을 때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주님이 범죄하자마자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영광입니까? 죽었을 때 살렸다. 누가 죽음을 준 겁니까? 결국은 죄가 죽였는데, 죄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마귀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광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그러죠? 영광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마귀 앞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사탄이가 돕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해 죄를 줬죠. 죄라는 것을 하늘에서 줬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엄청난 하늘에서 죄를 줬다고요. 그 죄를 땅에까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결국은 이 마귀가 아담까지 와가지고 죄를 줬잖아요.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결국 마귀 때문에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는데 마귀는 4,000년 동안을 자기가 승승장구 한 것처럼 했어요. 그때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영광 받는 거죠. 오랫동안 사망이 주관할수록 그때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받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 썩어서 오장육부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살리는 게 영광이지. 죽자마자 살리면 아 이거 인공호흡해가지고 기절한 거 살렸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을 때 살리는 게 영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오신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뭐예요? 주님이 아까 죽으셨을 때 역에서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이 말씀 속에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죠.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왜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생각하느냐?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계속 사탄이는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에게. 역사하지만 셋째 날이 뭐예요? 이틀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은 뭐예요? 천년 안에 천년, 밀레니엄 안에요. 이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심판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완전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린, 영생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호세에서 있는 거 셋째 날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게 유대인들은 참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죽여서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들이 회개하고 셋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셋째 날에 그들도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셋째 날에 되면 소망이 있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보았다는 게 복음에 대한 왜 둘째 날에만 두고 살아나신 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하필이면 셋째 날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그게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한 2마일 정도 되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하러 하려고 왔더라.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상남은 사람들 많이 오죠. 유대인들도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여기 주라고 그러죠.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생명의 주님이 있으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라고 멀리 떠난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 영광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하고 나를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안타깝죠, 우리도. 안타까운데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 뭐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탄에게 지지 않고 같이 이따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따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영광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사망을 보지 않고 마귀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있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되 주님이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했지 너는 힘이 없다 이게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야. 내가 고난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게 영광 받는 거지. 내가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물질도 많이 받다 바치고 말이야 뭐 어떤 일을 해놓고 뭐 건물도 져주고 이러고 이게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사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내가 못할지라도 정말 그런 가운데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신앙들이 잘못돼가지고 영광이라는 뜻을 잘 몰라요. 영광이라는 뜻을 영광의 뜻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건 주님께서 사탄에게 잠깐 동안 손상되었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찾기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져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사람이 나게 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영광 아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탄이는 야, 다 죽었구나 그러는데 어느 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미칠 지경이지 사탄이 볼 때. 이게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싸움이고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그러냐 이건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심한 뜻을 내가 깨달아야만 그렇지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금방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해방하죠. 그렇죠? 그 뭐 육신의 자녀도 안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육신의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불평불만하는데 육신의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은 나쁜 걸 시키고 좀 험한 일을 시켜도 꼭 참고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22절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보면 여기 보라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안에 계셨고 또 성령님도 안에 계셨죠. 그래가지고 세 분이 항상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요. 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서로 대화하면서 했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영감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이거를 아마 슬로우 비디오로 찍는다면은 내 영이 내 혼에게 이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겠냐? 그럼 혼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이 이뻐고 말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협조가 되는 거예요. 협조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상의하면서 일하는데 이게 완벽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과 몸이 항상 정결하고 말씀 안에 통일이 되게 되면은 통일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내 영과 혼은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체입니다. 일체. 23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드디어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는. 이거는 죽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죽어있는 사람도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변화되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이게. 죽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마지막 날 부활만 알고 있었죠. 마르다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그렇게 했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지만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하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되면은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쫙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미국에 뭐 ABC 같은데 나가서 한번 하면 다 퍼지죠. 인터넷 사람 다 퍼지죠. 그때는 예루살렘 가까이서 유대인들한테만 얘기하면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게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 이게 구원의 요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붙들고 늘어졌죠. 엎드렸죠. 발을 붙잡았죠. 발. 발을 붙잡고 늘어 발을 붙잡는 것만큼 정말 낮아져서 경배하는 게 없죠. 발 밑에. 그렇죠. 손을 붙잡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발. 완전히 낮아진 거죠. 냄새나는 발에 거기 그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천한 자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라는 건 경배 아니겠습니까? 찬양과 경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미국 분들은 찬양할 때요 성령님 하면은 막 그냥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어서라도 그냥 비비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자동적으로 일어서고 멕시칸들만 해도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나요. 그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탁 이러고 들어요? 그렇죠? 찬양할 때는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앉아서 찬양합니까? 그렇죠? 찬양이 일어나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서 코를 땅에다 대고 아니 지금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엉덩이를 한올 쳐들고 말이죠. 그냥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5번인가? 참 이렇게 경비하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33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 영으로 신음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과 혼과 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피곤한 거, 어떨 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육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으로 신임했다.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스피릿이 소문자거든요. 영으로 신임했다. 이 영이라는 건 말이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게, 우리 영이. 예, 우리 영이.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기로하셨다. 34절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다. 주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기뻐하셨다는 얘기.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전다고 와가지고 확 보고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우셨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예루살렘에게 하죠.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주 33년 아닙니까? 33년인데 그때쯤 됐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죽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서 기원 70년이 되면은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까지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막 그냥 돌에 맺히는 이런 그 광경을 주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몰라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형벌을 당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내는 게 옛날에 6.25 때 그 선양한 목사 같은 사람은요, 인민군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하면요. 그래도 울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울면서 막 그러면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냥 발등을 막 지니겠대요. 얼마나 아파요, 발등이. 그런데도 울면서, 고통 속에서 울면서 전도했다는 거야. 왜? 그 눈물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보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눈이 가려졌다고 그랬죠?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런 거예요, 지금도. 눈이 가려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교통하며 주님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멕시코 같은데 참못 사는 사람들, 뭐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영혼까지 지옥 가면은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울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죠? 이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몇번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슴이 아파도 먼저 그들 영혼을 구원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히브리서 그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울었는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아멘. 통곡과 눈물을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통곡을 했을 거예요. 통곡이라는 거는 막 소리를 내서 오는 거죠.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보면 주님이 우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그 주님이 인간의 모든 진노의 잔, 죄와 악의 잔을 주님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분명히 잔이 나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고통스러워 못 견디는데, 온 세상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죄까지도 주님이 그 죄의 잔을 마셨으니까, 진노의 잔을 마셨으니까, 그거를 세상에 들어붓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데 그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우셨다고요. 고통 속에 사셨다고요. 대우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대리한다는 어디 저기 바티칸에 오는 분은 온갖 좋은 옷은 다 입고 다니고 온갖 대우는 다 다니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음식은 혼자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주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대리자는 최소한 주님의 형상에 나타나야죠. 핍박을 받으며 정말 그 어딜 가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며 우리가 왜 전도 갈때 사람을 찾아갑니까? 주님도 걸어서 찾아갔는데 우리가 뭘 하고 편하게 하단 말이에요. 물론 TV 방송에 앉아서 하도 되긴 되겠지만 그거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인터넷 그거 볼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말이야.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가봐서 알지만은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아무도 올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문명의 혜택에 들어간 곳은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런 거예요, 발이. 그 발은 지금도 발이고 옛날도 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몇십 년을 걸어서 옛날에 제가 시골 살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큰천에 먼 데를 걸어서 가서 그 동네에서 하루 종일 전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전다는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국민학교 때, 그때가.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때는. 따라가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시장 바닥에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하고 나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는데 그냥 거기서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어지니까 이상한 거지, 사실. 옛날에는 그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난 지나가면서 봤지, 구경만 했지,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나님이 우셨단 말이야.